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시면은 아마 저는 이 복장대로 자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겠죠.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이실 겁니다. 집에 가시면요. 그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 아침이 되면은 또 이렇게 일을 가시기 전에 또 옷을 갈아입으시죠. 그것도 집에 들어오시면은 저녁에 들어오시면 또 이제 편한 옷을 갈아입으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잠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떤 용도나 목적에 맞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벗으라, 입으라 하는 이 명령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성경을 이렇게 제쳐두고 이것만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이 신약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약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오늘과 같이 똑같이, 벗으라, 벗다. 입다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얻은 부분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뭔지 여기도 벗고 입는 것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에도 벗고 입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유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이제 마치고 제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요. 전화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창조 후에 타락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relationship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relationship으로 시작한 것이 성경,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가 오신 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너와 나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연함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음에 내년에 되면은 저랑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얼마나 그 계시록이 복음을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피조물인 우리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요.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짐승도 흙으로 빚었어요. 근데 짐승은 그 흙으로 빚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죠. 짐승과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세워놓으신 나무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못 먹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는 피조물이구나. 왜? 우리는 스스로 영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그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럼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봄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선악과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깨뜨린 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고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리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분리가 일어나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과 죄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행동은 그 속에 있는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속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자체를 죄라고 하죠. 왜?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계속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못 얻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수치가 오고요. 부끄러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으면은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신학자는 그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세어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냐 세어보니까 365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구나. 혹시 반론이 생기신 분은 오늘 가셔서 천천히 세어보시면 돼요. 혹시 다 세어보시고 그게 확인이 되시면은 제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365번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이 잎인데 제가 땄어요. 예.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퀴즈는 아니고요. 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겠죠. 똑같은 겁니다. 바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을 이어보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노력을 하는지. 그것도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요. 산업이 들어오고요. 미가 발견이 되고요. 예.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의 그런 성 같은 것들이 바로 생명이 끊어진 인간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스스로 그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죠. 그런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뭐죠?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채로 벗기지는 않으셨겠죠.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요. 좋았대라고 표현했던 그 창조물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신이 손으로 지었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길 때 아프셨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짐승의 죽음이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더라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어요. 물론 그 옷도 영원하지가 못하죠. 그 짐승도 영원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앞으로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제사를 가르쳐 주시죠. 그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더라고요. 예표는 뭐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스트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 것.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어린 양이로다. 그 가죽옷과 그 제사에 쓰이는 모든 짐승들은 다 무언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유스 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죽일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뒤편에 보니까 여기 나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찬송하면서 걷는데 저한테 풀렸어요. 그게. 어떻게 풀렸냐면은 그때는 참 짐승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와, 그 짐승이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선교사분들이 아니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약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처럼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와, 그런 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저도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 하나 죽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짐승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그 치마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그 짐승을 잡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어서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씌어진 그 흰옷을 우리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혀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벗다, 입다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벗어라, 입어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 같은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입혀주셨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보고 벗어라 그리고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되게 간단한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글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은 이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 즉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진 그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죠. 그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몸에 남아있는 그 죄의 유혹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막 강제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셔서 그 유혹에 대해서 스스로 대항하게끔 우리 속에서 이야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 가훈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유스들 우리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만드신 가훈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제가 영어로 가훈이 뭘까 이 고민하다가 영어로 그런 게 있습니까? 이승환 집사님? 영어로 가 제가 통역하시는 분이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어로 가훈이 뭡니까? 아, 슬로건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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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들 가셔서, 예, 엄마, 아빠 집에 홈메이드 슬로건이 있냐, 한번. 그 가훈이란 것은 이제 가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자. 겸손하자. 사랑하자, 부지런하자, 아니면은 뭐 남을 잘 돕자, 열심히 살자 이런 것들은 다 가족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이제 가훈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생판 남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가훈을 남이 와서 지키고 해서 어떤 집에 가훈이 정직하자인데, 난 정직하게 살 거야. 자, 그런다고 그 집에 가족 구성원이 됩니까? 아니죠. 가훈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모질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왜?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가훈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가훈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더 그 릴레이션십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교훈은 바로, 가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이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희게 씻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성도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너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이 가훈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준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유스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명령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명령을 이렇게 처음에 선악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지켜내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못 지키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 유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려고 나왔어요.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닌가? 제가 우리 유스들이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규칙들을 많이 탁 주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규칙들을 지켜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는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한두 번의 실수를 경험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부모에게 고백합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나 이거 잘 못하잖아. 그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아직 죄인이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다 페이드 오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친백성들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우리 엄마가 새댁들이 속에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가지면은 정말 몇 주 안 됐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아기가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그 엄마들이 평소에 먹지 않던 그것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먹지 않던 막 순대를 사달라고 하고 그저 한국 포도를 사달라고 하고 꼭 사주셔야 됩니다. 꼭 사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회개의 기도 제목 하나가 한국 포도를 안 사가고 미국 콩코드 포도를 사와가지고 아주 힘든데요. 예. 닮았잖아요. 콩코드 포도하고 한국 포도하고. 그런데 맛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도 생명이라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원하는 것을 반응으로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그 삶을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친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의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그 살아있다는 그 증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장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새 사람은요 이제 2016년도에 많이 할 거니까 오늘 안 해요. 그래서 야 옛사람 이렇게 오래 하는데 어떡하냐? 집에는 가야 되는데 옛사람만 하고요. 제가 그렇게 써왔어요. 예, 새 사람은 2016년도에 많이 하기로 제가 다짐을 하고 오늘 옛사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스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한글로 아무리 읽어도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다른 것을 조금 이제 참고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욕심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유혹의 뭐라고 나왔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통용하죠? 예. 죄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사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초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아담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이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처음에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보이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이요, 그 사랑도 하나님 없이 사랑하게 되면은 나 중심의 사랑을 하게 되죠. 내가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대학을 가면서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죠. 유스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유스들에게 교환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중심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나 중심, 그것이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나쁜 짓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기도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난지 하나님인지.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나. 그거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혹의 구습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경험할 때도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유스들 잘 들으세요. 대학을 갑니다. 청년들 직장을 갑니다. 유스들 대학을 갔는데 진짜 한두 번 실패하죠. 그러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뭐 틀렸나 봐.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완전히 휩쓸려버리죠. 언젠가는 우리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못해 신앙들. 그러면 뭐 귀왕이면 많은 죄를 짓고 나중에 용서받지. 아니면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잠깐 전에 회개하면 좋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며칠 전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들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의 진의는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말년에 그 사도가 이미 신약 성경을 10권이나 썼고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무엇입니까? 그 시각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겨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내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주저앉겠죠.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일어서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스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가 예언자? 아니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먹이 그 어미가 그 아기를 잊겠느냐? 근데 혹시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처음에는 문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마가 그걸 보잖아요. 그죠? 201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우리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행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졌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동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선행할 때도 우리의 그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이게 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가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그런 초점들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2016년도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정말 우리 속에서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나 중심의 그 껍질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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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 나 중심의 그 양파와 같은 껍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끝까지. 제가 제 딸을 혼내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3세 번이야. 그런데 혼내려고 하다가 정말 그때라도 그치면은 왜 혼 안 내 하면은 내가 너를 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가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 내 너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3세 번도 아니고요. 우리가 5만 번 기다려서 우리가 변한다면 하나님은 5만 번 기다리십니다. 50만 번 기다려서 우리가 변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다릴 때까지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새해에는 더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더 갈망하고 그분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2016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